아버지, 한 번의 예배, 주일의 예배, 지금의 예배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시간이어야 내 인생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고, 내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 그저 앉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주일 예배 한 번이 형식적이라면 아버지, 저의 신앙이 형식적이 될 터이고, 아버지, 저희 예배 한 번이 은혜로서 하나의 벽돌을 쌓아가는 것이 된다면 저들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점진적으로 가까워지는 일생이 될 터인데, 아버지, 저희가 그 갈림길에 서 있음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기로 결단하게 하여주옵소서.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 생각과 심령이 주님 앞에 만져지고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으며 그렇게 조금 더 주님 앞에 다가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을 주님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영혼으로 섰사오나 부족한 입술을 섰사오나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사역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일하시길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8절에서부터 10장 4절입니다. 본문이 조금은 길죠? 9장 8절에서부터 10장 4절까지. 9장 8절에서부터 10장 4절까지요.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8절 읽을게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가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든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종일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져 갈대를 끊으시리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당하는 도다. 대저 악행은 불타는 것 같으니 곧 찔려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숲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으니라. 오른손으로 움켜질지라도 줄이고 왼손으로 먹을지라도 배불리지 못하며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덜어서지 아니하며 그의 소중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사에서 9장 10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루해요. 잘 따라오세요. 아셨죠? 예. 이쯤 읽어보면, 이사야서가 이쯤 되면 사람들이 조금 답답함을 느끼는 지점 혹은 지겨움을 느끼는 지점들이 좀 생겨요. 왜냐하면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뭐라고 했잖아요. 1장, 2장에 뭐 너희는 마당만 밟다고 막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하스 얘기가 나오면서 아하스한테 또 되게 뭐라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뉘냐면 회복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묘랑 모세라 전능의 왕, 평강의 왕 너희들을 회복시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9장 초중반부에. 이제까지 들었던 설교를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세요. 초중반부에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다시 너희들은 다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지겹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이렇게 세 바퀴가 돌아가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화냈다가 구해준다고 했다가 화냈다가 구해준다고 했다가 그런 게 반복된다고 느껴지면요. 이사야가 66장인데 이쯤 돼서 이제 읽기를 그만두시는 지점이에요. 보통은. 그러니까 좀 여기를 잘 넘어가셔야 돼요. 여기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냐면요. 왜 비슷한 망한 단위가 반복해서 나올까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그러니까 대상을 이해해야 왜 이런 얘기들이 진행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뭐예요? 서론설교예요. 저희들이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라고 하는 건 유다의 가치관이 어떤 식으로 변질되었는가라는 서론설교가 1, 2장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하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하스 왕 시대의 유다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9장 초반부까지예요. 아하스 왕 시대의 문제점은 이거였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게 9장 초반부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서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대상이 달라져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냥 북이스라엘의 문제. 여기서부터 벌써 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같이 가요. 네. 이사야가 어려운 게 앞부분을 좀 안다라는 전제하에 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같이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 지점은 어떤 나라냐면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원래는 두 나라가 두 나라였어요. 한 나라였어요. 한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한 나라였는데요. 솔로몬이 죽으면서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남 이스라엘은 유다라고 불렀고 북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북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어요? 지금 이사야는 남유다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의 선지자예요. 북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어요? 좀 이따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대충 얘기하면 간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달고 있는데 실제는 세속적인 방식이 들어온 게 북 이스라엘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실제는 세속적인 방식이 들어오고 간판만 하나님의 간판을 달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디를 쳐들어오고 있어요? 유다한테 쳐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겨요, 저요? 이겨요. 누구랑 편먹고 세상이랑 편먹고 이긴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있는 유다의 경건한 사람의 정서라는 게 어떻겠어요? 하나님 뭐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는 거야, 괜찮아. 쟤네들은 진짜 저건 교회도 아닌데 사실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야 저런 교회도 아니야 저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잘 돼 그리고 나를 공격해 내가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 뭐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 조금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조금 있다 보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거든요 그럼 또 이제 약간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간판을 하나님으로 달고 있는 데인데 우리가 쟤네들을 변화시키면 또 모를까 더 악한 세상에 쟤네들을 멸망시켜?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뭐 하시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보는 기본적인 패닉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교회로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판은 하나님으로 달고 있어요. 북이스라엘도. 근데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 교회가 있다고 상정해봅시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간판만 하나님으로 달고 있어. 내용은 세속이랑 똑같아. 근데 되게 잘 돼. 그럼 보고 있기 속 터지잖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잖아. 괜찮아. 근데 그 교회를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슬림이 인수를 하셨네? 그래서 모스크를 만들어. 또 불교회에서 인수하셔서 또 포교당으로 만들어. 무슨 다단계 회사에서 인수해서 뭐 교육장으로 만들어. 이러면 또 보고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하나님 뭐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일정한 불편함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약간 한국 개신교회가 건강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면 그 느낌이 있겠죠. 그렇죠? 교회가 건강하게 흘러가지 않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뭐예요? 그 교회가 확 은혜로서 좋아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잘못되게 하는 것 같은데 잘 돼. 그리고 망해. 둘 다 우리한테 약간 그런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약간 하나님 뭐 하시나 이런 마음을 귀찮아요. 근데 그게 누가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기본적으로 북이스라엘 보는 유다가 갖고 있는 내적 태도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나가시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런 질문이나 의구심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북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이고 왜 그렇게 되며 어떻게 될 것인데 그 의미가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이 설교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멀쩡해서 보면 비슷한데 디테일을 보면 다 달라요. 여러분 애션 영화 봐요. 다 총 쏘고 때려잡다가 마지막에 좋은 편이 이기는 거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다이와드 1, 2, 3, 4 내용 다 똑같지. 안 그래요? 그럼 뭐 요즘에 못 뜨는 게 뭐가 있어요? 뭐 드라마 별그대가 가셨지만 다 똑같아. 별그대나 뭐 원빈이나 현빈이나 걔네들 다 그렇잖아요. 멋있는 남자가 얘를 좋아하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좀 안 사귀게 될 거라 갔다가 마지막에 사귀는 거 아니야. 그냥 다 그 얘기지 뭐 새로와. 얼굴만 조금씩 다르고 뭐 상황만 조금 다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굴만 조금 달라요? 상황만 조금 달라요? 아니에요. 그 감성이 완전 다르잖아. 외계에서 온 건 처음이잖아요. 감성이 다르다고. 괜찮아요? 그냥 이사에서도 여러분들 한 발 물러서서 아 그러니까 계속 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벌한다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섭섭하다는 거지. 그렇죠? 섭섭하지 않겠어요? 야 그럴 거면 드라마도 보지 말고 영화도 보지 마. 괜찮아요. 다 총질하는 거고 다 날아다니는 거고 아이언맨이나 슈퍼맨이나 뭐가 다릅니까? 괜찮아요? 다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근데 디테일을 보면요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디테일을 좀 살리셔야 돼요. 뭐가 잘못된 거고 왜 잘못돼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는지 여러분 이걸 살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은 이스라엘 멸망 얘기하고 내일은 아시리아 멸망 얘기하거든요. 다음 주는 그 다음에 모함 멸망 얘기하고 그 다음 블레셋 멸망 얘기하고 우리가 이런 걸 좀 해야 돼요. 당분간 20몇 장까지 쭉 망한단 말이야. 근데요 디테일이 달라요. 이제 내가 다 하진 않을 거고 좀 컬러가 다른 애들 위주로 할 테니까 이 멸망의 흐름을 좀 잘 따라가 봅시다. 그럼 이스라엘이 뭐가 문제인지를 좀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뭐가 문제인지 본문에 다 설명을 안 해요. 왜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현재의 상황이 뭐예요? 현재 상황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분쟁이 있는 게 현재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박근혜 정부 뭐 노무현 정부 뭐 이명박 정부 한국 정부의 문제 뭐 진보적인 사람 보수적인 사람 뭐 경제를 살렸던 뭐 민주화를 이뤘던 이런 거 다 설명 안 해도 돼요. 왜? 현 시대를 살기 때문에 대충 거기에 대한 흐름과 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흐름과 감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후대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 이해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 당시에 진보와 보수가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막연한 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한 전제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그걸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하고 넘어갑시다.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나? 역사서에 이미 나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다음에 북쪽의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죠. 그렇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그전께는 그 남유다랑 북이스라엘 합쳐서 그냥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만 따로 떨어져서 뭐가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라는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예배의 처소를 만든 거예요. 예배당을 만든 거예요. 왜? 원래 나라가 둘로 쪼개지기 전에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냐면요.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은 어느 곳이 됐어요? 남유다, 적국의 수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내 백성들이 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 뭐가 사라져요? 이 북이스라엘의 전통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 당시에는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기 때문에 남유다에 하나님의 전통성이 있다는 선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반란 세력인 것처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 전통성을 세우고 싶죠? 그러니까 전통성을 세우려고 하니까 어디가 제일 좋은 곳이겠어요? 야곱이 야곱 때문에 출발점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에다가 뭘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그리고 거기다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갖다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십계명과 이제 금송아지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연결해 들어가는지 알겠지. 그냥 생뚱맞게 출애굽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설명을 길게 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의 이계명에 대한 부분이랑 연결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누굴 위해서 섬겨요? 나를 위해서 섬기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하나님한테 예배처소 어디다 만들 걸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계속 예배를 드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왜? 예배처소가 여기에 있는 게 나한테 좋으니까. 그렇죠? 나 좋을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릴 테니까 예배 받으세요. 그리고 저한테 잘해 주시고요. 이게 금송아지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 이런 건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내가 하나님한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여로보암의 죄라고 적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요, 여로보암의 그 다음에, 여러분 역대 그 열왕기 상하를 쭉 읽어보시면요, 그 다음에도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항상 평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의 문제라는 게 뭐예요? 북이스라엘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진리를 추구한다고는 하는데, 겉으로만 그렇고 공식적으로만 그렇고 속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이기성의 사고방식을 포장한 신앙 갖고 있었던 게 북이스라엘의 핵심 문제였어요. 이 내적인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문제로 봅시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떤 문제를 만드느냐, 그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10장 2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불공평한, 1절에 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단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를 토색하고 고아를 약탈하는,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말이 좀 거칠긴 한데 의미를 좀 살펴봅시다. 이 두 번째도 설명이 좀 길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특징은 뭐였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기가 막힌 단어가 나오는 거 아세요? 백성의 권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국민의 권리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프랑스 혁명이 끝났어요? 민주주의가 실천됐어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와요? 1500년 전에 쓰여진 글에 국민의 권리, 백성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게 지금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나만 대단한가? 대단하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거 성경이 대단한 거라니까? 백성의 권리를 얘기해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원래요, 가족국가였어요. 여러분, 가족국가가 어떤 거냐면요, 나라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렇죠? 이스라엘이란 야곱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라가 구성되어 있어요? 지역별로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아니죠. 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유다지파, 에브라임지파, 므낫세지파, 가시파, 야셀지파, 지파로 구별되어 있어요. 지파는 무슨 이름이에요? 열두 형제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명칭에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 같은 형제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가족국가예요. 이 가족국가가 뭘 만드는지 아십니까? 이 가족국가는요, 평등을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어지 밑에 형제예요. 그러니까 얘랑 나랑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형제만큼 동등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형이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난 동생이었어요. 많이 맞았어. 이런 단어 써주세요. 형 안녕? 베트남에 잘 있겠죠? 네. 우리 형도 설교를 들으니까. 그렇죠? 형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 사람이랑 나랑 어떻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대 사회에서 얼마나 혁명적인 개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18세기 같이 뭐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계급이 있다는 건요, 피가 다르다고 얘기해요. 계급은 피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이게 없어지는데 200년 전에는 안 없어졌어요. 100년도 안 됐어요, 이게 없어진 지. 100년, 120명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요, 은근히 양반 상농 갈랐어요. 집안을 따졌고 피를 따졌단 말이야. 근데요, 이 이스라엘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형제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가 없어요? 계급이 없어요. 평등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국가에는 계급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형제 국가, 그러니까 가족적인 국가는요, 뭐가 발생해요? 복지가 압도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냉정한 복지를 따지죠. 이게 네가 잘못해서 실패한 거야?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 거야? 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어? 뭐가 되게 많아, 우리는. 근데 가족에게서 엄마가 딸이 고3, 고2가 돼서, 아, 엄마 내가 이제부터 공부를 좀 해보려고요. 이제부터 내가 이제 좀 제대로 해보려고요. 그랬는데 엄마가, 너의 모든 기회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지나갔어. 내가 8살부터 8, 9, 10, 3년 동안 너한테 공부의 중요성을 설명을 하지 않았니? 근데 넌 그때 움직이지 않았잖아.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족은 제가 능력이 100% 없으면 돌봐요. 걔가 정신을 차리면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장애우, 좀 죄송한 예를 들면 좀 장애우 아이를 가졌어요. 아, 이거 잘못 났네? 이런 가족이 누가 있어요? 다 돌본단 말이에요. 이게 가족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뭘 갖고 있어요? 가족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돌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잖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국가에서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일반 국가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고. 이제부터 제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너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했잖아. 대학 이상한 데 나왔잖아. 너 취업 준비할 때 안 했잖아. 그래도 제대로 취업 못 했잖아. 너 나이 몇이야? 그럼 넌 끝난 거지. 우린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린 깔끔해요. 이제 와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한다고 해서 어 그러냐? 뭐 다시 너에게 사회가 그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뭔가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이런 고민을 안 한단 말이야. 그냥 개잘못이라고 싹 생각한단 말이야. 초3 때 결단을 했어야지. 고2 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린 이 논리를 써버린단 말이야. 왜? 우린 가족은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같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가족국가란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 알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 나왔어요 지금? 뭐가 사라졌어요? 불의한 법령이 발표되기 시작하죠. 기준이 몰락하기 시작하죠. 무슨 기준이 몰락한 거예요? 가족 정신이 몰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더 이상 평등하지 않게 되죠. 왜? 사람들이 아까 다 여로보암 마인드로 살아가니까 무슨 뜻이야?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날 위해서 살아요. 날 위해서 사는데 내가 장로가 됐어요. 근데 장로는 원래 존경받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되는 거거든요. 내가 장로하다가 저 사람이 더 신앙 좋고 덕마 있고 똑똑하면 이제부터는 저치가 장로라면 되겠네 하고 넘겨주는 거란 말이야. 내가 장로가 됐어. 그러니까 장로는 그 지역에서 이게 지도자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자꾸 똑똑해지는 것 같아. 그럼 제거해. 왜? 난 계속 장로를 하고 싶으니까. 내 아들을 잘 키워. 그래서 얘도 장로를 시켜. 우리는 장로 가문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한 두 단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명문가가 되죠. 그러면서 뭐가 발생해요? 계급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에서는요. 신년이 되면 땅을 돌려줬어야 돼요. 근데 돈을 엄청 벌었어. 신년이 다가와. 돌려줘야 된대. 근데 안 돌려줘. 버티고 갖고 있어. 그래서 내 자식한테 물려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돌려받아야 됐던 사람 못 돌려받죠. 백성의 권리가 박탈되죠. 그렇죠? 이 사람은 거부가 되죠. 그것을 재산이 상속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계급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가족국가적 생각을 갖고 공동체로 살아가다가 공동체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의 신앙을 갖기 시작하니까 여로보암의 신앙을 갖기 시작하니까 자기 입장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성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권력자와 부유한 자, 부자들이 발생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계급으로 올라서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원래 그 땅을 받아들였던 중산층들은 자기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그리고 아예 거기에 끼지 못했던 연약한 배려받아야 했던 연약한 사람들은 방치되고 수탈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문제인 거죠. 첫 번째 문제의 현상 버전이죠. 그렇죠? 내적 형상. 내가 이기적인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내부가 그딴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라비아랑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스라엘은요 야곱의 이름이고요. 유다는 그 넷째 아들의 이름이에요. 네,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나라가 아들의 이름을 가진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저 나라는 우리 형제고 우리는 한 아버지 아래서의 가족이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나라가 분열돼도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초기에는 그래도 우리는 한 국가 내에서 두 체제라고 생각했지 우리가 적대 국가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직까지 우리도 약간 그렇지 않아요? 중국이 북한에 쳐들어가서 점령하면 깔끔할 것 같아요? 러시아가 북한 먹으면 깔끔할 것 같아요? 일본이 공격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본이 북한 공격하면 우리는 일본을 도와야 되니 북한을 도와야 되니 애매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한나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북한을 먹으려면 누구만 먹어야 돼? 우리만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 생각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약간 뭐예요? 기본적으로 한나라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도 원래 그랬어요. 한나라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했어요? 이스라엘이 깔끔하게 아라비아랑 연합해서요. 유다를 침공해요. 내가 기준이 이기적이 되고 내 내부가 이기적인 기준에 의해서 혼란스러워지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외부적으로도 형제고 뭐고 상관없이 내 이해관계와 이익을 위해서 공격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이런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나라가 있다를 많이 강조해서 얘기하진 않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나라가 있는 건 서로 다 아는 거야. 이런 나라가 있어. 근데 쟤네들은 왜 계속 저래? 라는 의문이 생겨요. 왜? 그런 식으로 해서 행복하냐? 잘 되냐? 아니잖아요. 나라가 얼마나 난장판이겠어요. 없던 계급이 생기고, 그리고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억압하고, 피기재배층은 원래 형제여야 되는데 거의 돼서 반발하고, 다른 나라랑 연합해서 또 자기 형제국가를 침공하고, 뭐 이런 나라가 어떤 평안이 있겠어요? 어떤 안정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침공할 때마다 이기는 것도 아니야. 자꾸 또 져.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조공 갖다 바쳐야 되고 뭐 이런 복잡다난 그냥 진짜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네들이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여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복잡다단한 과정과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데도 그 패턴을 안 바꿔요. 오늘 보면 거기서부터 설명해요. 그 패턴을 왜 안 바꾸는지 알아? 두 가지 때문에 안 바꿔. 첫 번째는 뭐냐? 지난주에 잠깐 설명한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자신감이에요. 뽕나무를 찍으면 백향목으로 대신하고 벽돌을 무너뜨리면 대리석으로 대신하겠다. 뭐예요? 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에요. 난 나만 위해서 살아요. 난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내 경쟁력을 개발하고 좋은 계기들을 만나서 더 괜찮은 인생을 만드는 것이 내 인생의 구도로 살아간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잘 안 돼. 근데 괜찮아. 흔들리지 않아. 왜? 난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뽕나무가 꺾이고 벽돌이 무너져도 난 이렇게 해낼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그들을 변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장로와 존귀한 자가 그들을 속이는 머리고 꼬리는 거짓으로 가르치는 선지자가 그들의 꼬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로와 거룩한 자가 그들을 속이는 머리라는 게 뭐예요? 존귀한 자, 잘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존귀하고 잘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성공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권력 센 사람, 이런 사람이 그 사회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잘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와, 저렇게 살면 되게 멋있고 행복하겠다라는 뭐가 되는 거예요? 롤모델이 되는 거죠. 그 사회에서는. 그리고 밑에 꼬리는 거짓으로 가르치는 선지자. 본인도 그렇게 못됐으면서 거기서 야 저렇게 돼야 되는 거야 라고 또 말하는 애가 있어요. 사원한테는 대리가 가르치고 대리한테는 과장이 가르치고 과장한테는 부장이 가르쳐요. 인생이 뭔지. 성공한 것도 아니야. 근데 아, 저렇게 돼야 되는 거야 라는 걸 또 꼬리가 거짓으로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야 사회생활 이렇게 해야 되고 직장생활 이렇게 해야 되고 네가 이렇게 돼야 되고 막 엄청 가르친단 말이야. 앞에서 화려하게 보여주고 옆에서 그렇게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저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다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판타지의 이상형을 보여주는 거죠. 의롭고 바르고 되고 좋고 네가 진짜 원하는 거 이런 것도 아니라 저렇게 되는 게 멋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여주고 옆에서 그것으로 계속 또 사람들이 설득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부까지도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 부당한 권력들이 나를 침해하고 있고 내 권리가 박탈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부들도 어떻게 한번 대박이 나서 내가 보란듯이 일어나고 과부들도 더 없는 사람 사기쳐 먹으려고 그러고 없는 사람들끼리 더하다는 거지. 원래 자기가 없는 쪽 피해자 쪽에 서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거 아니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여튼 나도 그 방식대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체가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환상의 3단계예요. 왜 그 여로보암적 사고방식이 실패하지 않는지 아세요? 왜 여로보암적 교회, 이게 북이스라엘 교회라고 표현해 봅시다. 여로보암적 교회, 북이스라엘적 교회가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로보암적 북이스라엘적 교회는요, 이해하기 굉장히 심플해요. 어떻게 가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합리화해주고 정당화해줘요. 그렇죠? 널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널 위해서 살아. 합리화해주고 정당화해줘요. 그런 다음에 뭘 제시해요? 야, 저렇게 될 수 있어. 소망을 제시해요. 그렇죠? 너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너도 성공할 수 있고 너도 보란듯이 살 수 있고 너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걸 바라시겠니? 폼나게 사는 걸 바라시겠니? 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하나님 너 사랑하지? 예,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지?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죠. 그럼 하나님은 너를 구질구질하게 사는 걸 바랄까? 폼나게 사는 걸 바랄까? 폼나게 사는 걸 바라시죠. 그럼 그게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그래, 용기를 가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적 교회에서는 이 3단계로 끝납니다. 그러니까요, 이야기가 심플해요. 사람들이 아, 세상은 진짜 그지 같다 막 이렇게 막 지쳐서 오면 괜찮아 넌 잘 될 수 있어라고 위로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아유 다 이러고 사는 거지 그러고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용기를 가지라고 도전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이런 거에서 필터링하지 않습니다. 넌 뭘 원해? 오케이 그대로 될지어다. 이 3단계는요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확장력이 있어서요 사람들이 쉽게 벗어나지 못해요. 이 3단계 속으로 들어가면요. 현실이 자기가 잘못된 기준을 써서 현실은 사실 뭉개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그 방식에서 못 빠져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10장 앞부분에 그리고 역사서에서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뭔지 얘기한 거고요. 여기서는 왜 그 사람들이 그 패턴을 안 고치나 뻔히 보면 이게 안 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왜 안 고치나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이 패턴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 결과를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세요? 세 가지로 표현한다고 좀 정리해서 표현해보면 한 가지는 그들의 장정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과부를 돌보지 않으시고 이러십니다.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그래요.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교회 열심히 안 다니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과부들도 굶어 죽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기가 쉬워요.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 백성이 경건치 않습니다. 17절에 모든 임으로 망령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더러워서 자며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읽으면 기분이 어때요? 하나님 완전 치사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망령되게 행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장정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뭐 그건 뭐 기뻐하든 말든 뭐 알아서 하시고 근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치사하게 무슨 아버지가 애 말 안 들었다고 용돈 안 주는 기분이잖아. 그런 건 치사한 거잖아. 돈 갖고 그러는 거 되게 치사한 기분이 들잖아요. 치사하다는 기분 들었는데 그 다음에 한 가운데 더 들어가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으면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보여요. 그래 놓고도 아직도 열받아서 그게 안 풀려있는 하나님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이 그냥 쪼잔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읽어가면 재미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돌보지 않으신다. 이런 표현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의미에 집중해 보세요. 일단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 집중해서 불의한 기준을 세우고 그래서 나쁜 것들이 억압되고 그리고 의미 있는 것들이 방치되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첫 번째. 장정은 기쁨이 되지 못하고 고아와 과부는 방치된 사유가 된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장정을 청년으로 바꿔볼까요? 좀 연결되니까. 좀 요즘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은 이 나라 다음 세대의 기둥이죠. 국민교육 헌장 같은 데 나와 있잖아. 그렇지? 이 나라 청년들은 이 나라의 미래잖아요. 아닌가? 맞잖아.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미래잖아요. 이 시대의 동량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들과 장년들은 사실 이 시대에 뭐예요? 기쁨이죠. 왜요? 청년들과 장정들이 시대를 만들어나고 지고 갈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기적인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각 사람이 달리는 세상에서 대량으로 유입되는 청년들은 경쟁자죠. 안 그래도 일자리 없어 죽겠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졸업을 하잖아, 짜증나게. 그렇잖아요. 사실 전체 국가를 생각하면 새로운 역량들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 역량으로 더 나은 곳을 만들고 더 대단한 곳을 개척해 나가면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생각이 안 하잖아요. 우리가 우린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국민교육 헌장 읽느냐고 웃는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손발 오그라드는 그런 책에서나 나오는 얘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떤 얘기가 맞아요? 책에서 나오는 얘기가 맞아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그 사회적으로 표현하면요. 사회가 개인에만 골몰해 있으면요. 역량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역량 있는 사람이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신경 쓰지 않아요. 아, 저렇게 역량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일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왜? 내가 중요하잖아. 고아와 과부가 발생해서 방치되는 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신경 쓰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내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해야 되지. 어떤 누군가? 돈을 처바르고 다녀도 남는 애가 해야지. 나 같은 사람이 할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건.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나 이런 가난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요. 돈 진짜 많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내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마치 이 사람들을 했다고 생각하지? 내 문제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야. 그럼 돈이 진짜 많은 사람은요. 어때요? 더 많은 사람이 생각나죠. 여러분 삼성 임원 연봉, 애플 임원 연봉의 10분의 1도 안 된다면서요. 그럼 삼성 다니면서 그 사람 임원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 난 무슨 비정규직도 아니고 똑같은 핸드폰 만드는 일이나 한데 쟤는 나랑 10배 받고 난 1억을 앉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어? 나는 30억 받고 일하는데 쟤는 어? 100억 넘게 받고 일한다는데 근데 근무 시간도 내가 더 길고 사무실도 난 강남역에 완전 미어터지는데 쟤네들은 우주선 같은 데서 일하고 그렇잖아. 그럼 내가 여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여유 있는 사람은 7명 정도 남아요. 롯데, 뭐 삼성 이렇게 7명 정도. 나머지는 다 힘드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야 그분들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치?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 사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개인으로 표현하면요. 그런 사회의 첫 번째 특징은요. 그 사회가 만들어낸 데는 역량들은 낭비되고 그 사회가 돌봐야 되는 상처들은 방치됩니다. 그 사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 해요? 찔레와 가시의 숲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여기가 불탄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불타는 건 원래는 부정적인 이미지죠. 그리고 여기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돼요. 근데 어떤 숲이 불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아름드리 나무 백향목의 숲이 불타는 건요. 건강한 나라와 아름다운 나라가 저주받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안타까움에 대한 표현이겠죠. 근데 찔레와 가시가 불탄다는 게 뭐예요? 이 사회는 원래 어떤 사회인 거예요? 찔레와 가시의 사회인 거예요. 찔레와 가시의 사회가 뭐야? 내가 좀 살아보려고 하면 사방에서 찔러. 어? 내가 좀 살아보려고 하면 내 사회 구조가 찌르고 내 가족이 찌르고 내 경쟁자가 찌르고 내 윗사람이 찌르고 아랫사람이 찌르고 사방에서 찌른단 말이야. 찔레와 가시 내가 그리고 또 그것들이 다 엉겅이처럼 나한테 엉켜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숲이 어떤 숲이에요? 동물도 살지 못하는 숲이에요. 찔레와 가시 사이에서는 여우도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어떻다는 거예요? 불탄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이기적인 사람들이 만들어온 사회 구조, 사람들을 살기 어렵게 만들어온 이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타버릴 거라는, 함께 불태우신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무너질 거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런 식의 패턴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세 번째 특징. 아, 이 사회가 표현이 살아있어요.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몰라요.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에 보시면요. 아, 11절에 보시면, 오른손으로 움켜질지라도 줄이고 20절이다. 아, 9장 20절. 오른쪽으로 움켜질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뭘 먹는다고 얘기해요?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아, 이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완전 살아있죠. 완전 무슨 그렇잖아. 자기 팔의 고기를 먹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팔의 고기를 먹는다는 게. 팔은 뭐 하는 거예요? 손은. 나한테 먹을 걸 집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생산수단이란 말이야. 그렇죠? 뭘 집어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집어올 게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돌이키고 왼쪽으로 돌이켜도 먹을 걸 잡을 수가 없으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 팔을 뜯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걸 좀 너무 이렇게 이건 너무 좀 뭐라고 해야 하나 공포영화 느낌이니까 조금 이렇게 조금 더 따뜻하게 19였으면 12로 다운시켜보면 우리나라 농경문화에서요 절대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종자는 안 먹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뭄이 들어서 촉은 목피를 해도요. 내년에 농사지을 종자는 남겨놓아야지 정상이에요. 왜? 그래야 비가 다시 오면 이걸 뿌리고 열매를 맺혀서 살 수가 있으니까. 근데요. 아 내가 죽는구나 싶으면 농사가 끝났고 이제는 다 끝이고 미련 없고 이제는 난 죽는 거야라고 하면요. 마지막에 흰쌀밥을 먹고 죽습니다. 왜? 이게 농사 지을 필요 없어 이제. 못 지어요. 다 끝난 거야 이제. 근데 촉은 목피하다가 이걸 먹어버리는 거. 이걸 먹어버린다는 뜻은 뭐예요? 다 끝났다는 뜻이에요. 내 생산수단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생산수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한순간의 생존의 소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팔을 뜯어먹는 이미지예요. 너무 또 이것도 과격해? 그럼 조금 더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은 팔은 안 뜯어먹죠. 그럼 여러분들 팔을 뜯어먹어요.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요. 아, 내 인생을 바꾸라고 어떤 시간을 줬어요. 근데요. 오늘 힘든 스트레스 푸느라고 써버려요. 이게요. 지팔 뜯어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생을 개척하라고 기회를 줬어요. 근데 오늘 월급 나오니까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2, 3년 흘러가면 어떻게 된다는 건지 생각을 안 하고 이게 내 팔 뜯어먹는 거라고. 내가 인격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신앙을 세워서 내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기를 만들어줘요. 근데 그 계기에서 어떤 자기 감정을 풀고 자기 일상생활에 조언받는 정도로 딱 사용하고 말아요. 내 오늘 먹거리만 딱 쓴단 말이야. 그래서요. 막상 뭔가 기회가 있을 때는요. 팔이 없어요. 이제 비가 내렸는데 종자가 없다는 거야. 왜? 내가 그걸 했어야 되는 시기를 다 어떻게 했어? 먹어버렸으니까. 그렇죠?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흐름을 봐요. 이렇게 되게 잘 썼어요. 개인으로 생각해 봅시다. 요즘은 어떤 한 요즘에 뭐 18살, 20살 뭐 이런 애들 뭐 21살, 22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얘네들은요. 세 가지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무슨 사고방식? 나는 겁나 잘 될 줄 알아요. 겁나 잘 될 줄 알아. 원래 고등학교 1학년은 우리나라의 대학이 서울대연대 고대만 있는 줄 알고요. 대학교 2학년은 우리나라의 기업이 현대랑 삼성밖에 없는 줄 알잖아요. 그치? 그리고 국가랑 공무원, 현대, 삼성. 얘가 어려요. 어릴 때 어떻게 생각해요? 내 중심으로 생각해요. 다른 건 생각 안 해. 너 뭐 하고 싶니? 너 뭐 되고 싶니? 너 뭐 할 때 신나니? 너 뭐 할 때 행복하니? 너 뭐 갖고 싶니? 그래? 그런 거 갖고 싶어? 그런 거 하고 싶어? 그런 거 되고 싶어? 될 수 있어. 아, 될 수 있어. 용기를 가져. 될 수 있어. 아, 그런 게 멋있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네가 이루고 싶은 거 이루는 거 그거 멋있는 거야. 그거 될 수 있어. 그리고 거기에 용기를 가져. 그건 맞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합리화해주고 그것을 존귀한 것으로 이상향으로 제시해주며 그 과정에 네가 뽕나무가 꺾어도 백향목을 세울 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죠. 얘가 학교에 있을 땐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 근데 막상 사회에 딱 진입하니까 어때요? 자기 생각처럼 잘 안 되지.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죠. 혼란에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신경 쓰나 정신이 없어요. 자기 내적인 문제, 자기 삶의 문제, 자기의 약점, 자기 해결해야 될 상처 이런 것들을 돌볼, 자기 인생의 고아와 갑을 돌볼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인생의 장점을 개발할, 내가 진짜 내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지성을 훈련시키고 내 의지를 닫고 그리고 내 열정을 만들어갈, 내 장점을 개발하고 내 장점을 환영할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오늘 살아가는데 오늘 생활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 답답한 거 내 뜻 같지 않는 거 여기에 대해서 화나하고 분노하고 그걸 어떻게 빨리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아 하고 뭐 이러면서 시간을 쓰죠.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나 이런 얘기 되게 자주 들어요. 아주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논리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저는요 세상이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저 사람들이 날 좀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날 좀 해주시고요. 그럼 내가 진짜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도 안 그러고 세상도 그렇고 타인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뭔가 이건 진짜 너무 부당한 것 같아요. 라고 되게 화가 나 있어요. 이 논리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잖아. 왜 그 사람들이 너한테 그렇게 잘해줘야 되는데? 나 행복해 하라고. 그렇지? 왜 세상이 너한테 그렇게 잘해줘야 되는데? 나 행복하라고. 왜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잘해주셔야 되는데? 나 행복하라고. 이 사람한테는 뭐가 진리예요? 지가 행복한 게 진리야. 그리고 내 행복을 방해하는 게 불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나에게 내가 좋을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좋을 것 같고 그 사람은 뭔 죄를 줬길래 네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세상 이렇게 해줬으면 내가 되게 좋을 것 같고 너는 세상에 뭘 해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다 될 것 같은데 왜? 근데 그 생각하느라 이 시간을 써요. 그 생각하느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시와 찔레? 내면이 전쟁터죠. 그 다음부터 내면이 전쟁터지. 내가 나를 비판했다가 세상을 욕했다가 내가 안쓰럽다가 꼴도배기 싫다가 그래 열심히 하자는 마음이랑 다 됐다라는 마음이랑 막 이렇게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고 가시나무고 뭐 당신의 쉴 곳은 없지만 나도 쉴 곳이 없네. 당신은 고사하고 뭐 나도 뭐 다리 뻗을 때도 없고 집안 생각하면 이게 날 찌르고 직장 생각하면 저게 날 찌르고 연애 생각하면 함정에 빠지고 나라를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고 쉴 데가 없는 거야 아마. 내 전쟁터야 그냥. 그냥 전쟁터니까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돼요? 아, 다 쓸데없다. 다 불태우죠. 그리고 다 놓고 인생을 깨달았죠. 원래 그런 건 없는 거야. 그러한 성공 이런 것도 없는 거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거고 뭐 진리 같이 다 됐고 그냥 난 오늘 뭘 해요? 내 팔을 뜯어먹고 사는 거죠. 그냥 피곤하니까 자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 풀고 이렇게 하면 네가 장기적으로 그냥 늙고 병들고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 될 수도 있는데 막 그래서 뭐 이렇게. 아, 몰라 난 진짜 모르겠어. 난 할 만큼 했고 최선을 다했고 난 너무 힘들고 막 몰라 난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하여튼 그럼 재밌는 게 뭔 줄 알아요? 2500년 전에 다 써놨어요. 이런 패턴의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들 그런 인생 처음 살아보는 것 같죠? 야, 그러고 간 애가 억대야. 여로보암의 기준을 가지고 그 패턴을 고수하고 그것을 적용했다가 인생이 어떤 식으로 말려가는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걸 들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걸 봤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으로 갑시다. 세 가지 큰 결론을 내리죠. 첫 번째, 하나님이 다 죽어버리라고 이걸 써놨겠어요? 아니면 이 네 문제를 직면하고 인식하고 고치라고 이걸 써놨겠어요? 그쵸? 이 문제를 직면하고 인식하고 고치라고 이걸 써놨겠죠? 그쵸?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모든 과정들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은 너에게 손을 펼치고 계신다고 표현하세요. 하나님이 손을 펼치고 계시기 때문에 고아와 돌받치지 않고 장정에 기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손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찔레와 가시나무가 불타고요. 하나님이 손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팔을 뜯어먹을 거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맞고 이런 불의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불의, 이기, 자기만 생각하면 사는 삶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건요. 하나님이 맞고 이게 틀리다라는 증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현재에 대해서 투덜거리는 걸 멈추고 내가 생각해서 대전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큰 전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나의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좀 더 가볍게 가봅시다. 여러분 내가 조금 더 연결을 많이 시켰지만 그래도 내가 아예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잖아요. 이때랑 우리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 그렇죠? 국민의 권리, 백성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고 기준 같지 않은 기준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백성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방치되고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 팔을 뜯어먹는 저렇게 살면은 결국에는 안 될 텐데 자기 팔을 뜯어먹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청년들이 기쁨의 장정들이 기쁨의 대상이 아니고 고아와 가부가 돌봐주지 않고 뭔가 세상이 아름다운 삶의 구조, 인생의 구조, 사회의 구조와 조직을 만들어놔서 인생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가시나무 밭과 찔레밭을 지나가는 것처럼 참 공격당하고 공격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인 것처럼 구성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심하진 않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북이스라엘은 이거보다 훨씬 더 심했어. 하여튼 우리나라도 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내가 쓰고 있는 사회가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런 그림이 좀 있는 것 같다고 하면 그런데도 사람들이 대단위로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이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다 여전히 자기한테밖에 관심이 없고 자기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용기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고 지 인생만 신경 쓰고 뛰고 있으니까 아무도 제대로 이걸 고치려고 하지 않는 이게 우리의 사회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아, 이 사회가 정말 여로보암의 기준 모두 다 사실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다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회에 내가 살고 있진 않나 하고 스스로 돌아봐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모두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사회에 내가 살고 있다면 혹시 모두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저 이기적인 사고방식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와 있진 않나. 그래서 그게 나를 구성하고 있진 않나. 스스로 돌아봐야겠죠.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한 자의식을 가져보세요. 여러분들이 어설픈 기독교의 그것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한 명확한 그거 없이 내가 교회 다니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뭐 영적 만남의 뭐 인격적인 만남이란 표현들 참 어디서 나온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께서 날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 인생은 잘 될 거고 내 인생이 잘 안 되는 건 하나님 탓이고 내가 진짜 몇 년째 참아주겠는데 일을 이따위로 하고 내가 지금도 참고 교회를 나와두고 내가 지켜보는 거야 한번 어? 네가 똑바로 할 때까지 내가 정말 와 난 관대하다. 지금 누가 관대? 내가 관대. 하나님에 대해서 난 관대하다야. 내 인생을 이따위로 하는데 내가 진짜 지금도 참고 보고 있다. 내년에는 진짜 아 이러려고 그랬구나라고 기가 막힌 걸 준비했겠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상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널 봐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 앞에 그러면 널 보세요. 우리는 한국교회 비판 많이 해요, 그렇죠? 한국교회 비판 많이 합니다. 아, 한국교회 욕하는 건 이제 유행이야. 이제 난 유행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요즘에 잘 안 해요. 근데 옛날에 남들 안 할 때 많이 했는데 유행이야, 욕해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 겁나 욕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문제잖아요. 이 형주의자들, 그렇죠? 교조주의자들, 속이는 사람들, 그렇죠? 바리새인들 겁나 욕했던 사람들 중에요 사두개인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두개인은 바리새인 엄청 욕했어요. 아, 저런 교조주의자들, 저런 형주의자들, 껍데기의 신앙, 신비주의자들 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사두개인이에요.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러고 상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러고 세속에 발맞춰가고 로마의 사고방식에 심취해 있는. 아, 저런 로마의 사고방식에 심취해 있고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시대의 아픔을 고민하지 않고. 시대와 함께 슬퍼하지 않고 누구예요? 열심당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인 따라서 찔러야 되고 막 죽여버려야 되고 막 내쫓아야 되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나라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바리새인들을 비판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내가 바리새인을 비판하는 사두개인일 때도 많아요. 내가 사두개인을 비판하는 열심당원일 때도 많습니다. 사두개인과 열심당원을 비판하는 바리새인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어떤 논리로 비판하는 저 사람이 왜 잘못되고 있었는지 길게 설명한다는 게 내 의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들 얘기하면서 내 상대적 우월감을 찾지 말고 나를 보란 말이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날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거기서 내가 연약하게나마 미약하게나마 정말 부족하게나마 난 그래도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고 좀 바른 인생과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냥 내 자신을 개발해서 좋은 계기들을 만나서 더 나은 인생을 살아보려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공격하는 이 이기적인 사람들 여러분들 공격하는 이기적인 개인들 그들이요 멸망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에게 그게 진리라고 얘기하고 경쟁하고 승리하고 많이 벌고 높아지고 이게 대단한 거라고 얘기하는 그 존귀한 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불태워질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종교인 양.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날 이렇게 축복하셨다. 내가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도우셨다. 그래서 난 지금도 열심히 안 했는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도우셨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팔을 뜯어먹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건 축복이에요. 이 이기적이고 부당한 구조가 멸망할 것이라는 거고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인생을 자랑하지 못하게 할 거라는 것이고요. 더 이상 이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이기적으로 사는 게 맞는 거라고 가르치는 그 흐름들이 끊어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축복입니다. 내가 이기적인 쪽에 서 있지 않다면. 하지만 이건 저주일 수 있죠. 내가 이기적인 쪽에 서 있다면. 묻습니다.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달려가 맞이할 자들입니까? 아니면 두려워 떨며 피할 자들입니까? 재림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그 재림의 빛 앞에서 내가 나를 합리화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욕했던 것으로 나를 보증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뭘 갖고 있는 것이나 내가 뭘 해냈던 것으로 나를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가르쳤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했고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왜요? 말씀을 듣고 행한 자라야. 무슨 뜻이에요? 그게 자기의 삶의 기준이었던 사람들. 사랑이, 진리가 내 인생의 기준이어서 그걸 갖고 씨름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실 거예요. 결론 그래요. 마무리합시다. 1부 때는 애들이 돌아다녀서 좀 더 따뜻하게 얘기했는데 2부 때는 좀 독특하게 얘기한 건 아니죠. 전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 혹시 스스로 속고 있는지도 모르죠. 좀 힘들다는 이유로, 좀 어렵다는 이유로 내가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인 것처럼 내 입장과 내 처지만 생각하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속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진짜 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인간의 본 모습은 자기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성장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동물원에 배속받아서 날마다 똑같은 시간에 닭고기를 던져주는 것에 기뻐하는 호랑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베리아 벌판 한복판의 눈 속에 살아가더라도 나는 호랑이다운 호랑이여서 내가 잡아야 될 것들을 잡고 내가 이겨야 될 것을 이기며 버틸 수 있는 걸 버틸 수 있는 그런 호랑이가 되는 것, 그런 나다움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내가 정말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세워가기 시작하십시오.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내 진심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것을 내가 세워가기 시작한다면 이 손을 펼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불의의 싹들을 너무 불태우시고 여러분들의 팔을 뜯어먹었던 자기 공격적인 삶의 패턴들을 멈추게 하시며 여러분들의 팔로 여러분들이 만들 것들을 만들며 여러분들이 불태웠던 그 땅의 좋은 옥토의 땅으로서 아름다운 나무들을 세우게 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삶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 진리의 삶. 그네의 삶이 여러분들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기사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교회가 왜 이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는 그런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 뭐 이러시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이상한 사고의 속임수에 대해서 믿음에 흔들리는 그런 이상한 패턴에 빠져들어가지 마시고 중심을 바로 잡아서 다른 교회 뭐 됐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보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해 나가면서 조금 더 나은 나 자신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며 그리고 조금 더 차근차근 사람들을 더욱더 많이 사랑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나가시길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어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그 패턴에 빠져 계셨다면 빠져 있다면 우리 좀 걸어 나옵시다. 내가 꿈꾸는 좋은 삶 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 폼나게 살고 싶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용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거야라는 합리화 혹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상한 여로보암의 신앙의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만합시다. 여러분들 그 여로보암의 신앙의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운 걸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진리를 가르치는 거고 네 삶이 어떻건 진리를 추구하면 살아갈 때 네 인생이 변화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적이 있지 네가 예수 믿으면 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걸 얘기하신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시다면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원망부터 나오면 여로보암의 사고 여러분이 여로보암의 사고를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세요. 그걸 멈추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셔서 나를 통해 세상을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셔서 너 먹고 살기 좋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셔서 세상을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 주여 나를 바꾸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와 함께 세상을 바꾸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빛과 소금 된 삶 선지자의 삶 순교자의 삶을 살기 소원합니다. 그런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심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5분 정도 묵상하며 고백하며 자유롭게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길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길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전달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의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은 나의 것이 나 자신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진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저를 돌보시고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돌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돌보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여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여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저희가 함께 깨달을 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생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영혼을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깊이 찾아오신 말미암아 것들을 저희들의 정답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시고 하나님 저희를 직면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 인생에 빠져있던 것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내 인생에 빠져있던 것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 늘 다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깨달았길 바랍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나를 위하여 믿는 것 같고 내 생각에 빠져 있고 내 인생 전체에 대한 아니 내 일상생활의 자체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사실 내 인생, 내 행복, 내 계획, 내 마음, 내 감정, 내 어떤 견해, 내 생각 이런 것들에 다 빠져 있어서 진리를 생각할 여유도 없고 타인을 바라볼 여유도 없이 살아가는 이 이기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런 나만 보는 나밖에 보이지 않는 어린아이, 연약한, 악한 마음에서 저희가 걸어나와 하나님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세상이 보여 하나님을 따라 앞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사람을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그렇게 변화된 나가 세상을 바꿔나갈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내가 그렇게 진리를 붙잡고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자주 두려움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험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세상이며 장년들이 기쁘게 여겨지지 않는 세상이며 자기의 팔을 뜯어먹는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두렵고 긴장하고 조금은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들이 저를 압도하는 것을 저희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그 세상의 불의한 흐름 속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인 것을 알게 하셔서 내가 안정에 두려움에 속지 않고 아버지의 오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청년들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들 함께 하셨습니다.